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유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납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없는 열매와 같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단순히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을 펴매 우둔한 자가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추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우둔함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활절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좀 이렇게 좀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좀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 신앙 위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어떤 세상의 풍파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 일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특별히 일반 서신서에 속한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는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반 서신서 히브리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까지 10편이 넘는 그 일반 서신서는 오늘날 제가 읽기에 참으로 참 귀한 서신서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각 사도들이 각 교회에 할 말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 가운데 문제들이 있었고 각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에 맞춰서 그 사도들은 또한 저자들은 각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들의 공통점들이 하나 있다면 참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참 귀한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메시지들과 세상의 메시지들을 위해서 어떤 그 스트러글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부딪힘들이 있으십니까? 일반 서신서들을 볼 때 그 실제적인 가르침들 우리가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참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귀한 서신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에 속해 있습니다. 5장 우리가 이전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좀 볼까요? 5장 1절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뭐라 말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대상이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는 첫 번째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아 들으라. 부자들아 들으라. 참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참으로 직설적인 화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야고보는 말하죠. 부자들아 들으라. 현대나 그 시대에나 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첫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아 들으라. 부자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1절 말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본받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눈치 보지 않죠.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울고 통곡하라. 2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뭐라 말할까?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도였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도 동일하게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고 그도 동일하게 저희와 같은 성질을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하나님임, 누가 참된 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3절 말씀은 참 많은 참으로 좀 눈여겨보면 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제가 좀 생각해볼만 하죠.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금이 녹이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금과 은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이 녹슬었다. 너희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금처럼 은처럼 너희가 쌓은 재물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삶이 너의 재물에 두었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든 불의를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좀 다 같이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모두 다 죄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돈이 많다고 죄인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돈이 많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부자라고 모두가 죄인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모두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 부자들이 왜 죄인의 길로, 왜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냐, 그럴 가능성이 많냐라 말하면 사절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 너희들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추수한 품꾼에게, 너희들에게, 밑에서 일한 품꾼들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부분이 몇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싫어하는 포인트가 구약에서부터 포인트에도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마도 이 부자들은 그 부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될 돈과 삭시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 그 삭슬 그날 바로 줬다고 합니다. 뭐 오늘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뭐 주에 한 번 준 게 아니라 그날이라면 그날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그 퇴근에 일한 삭슬, 뭐 먹을 걸 좀 싸다 준다든지 그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날 삭슬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날 삭슬 받지 못했다고 집에 돌아간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또 아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실망감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오늘 마땅히 먹어야 될 그것들이 있었는데 굶주림이 기다렸는데 그거 하나만 기다렸는데 그 주인들의 부자들의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상실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은 마치 그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아픈 자들, 핍절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마치 그 아벨의 그 부르짖음과 같이 마치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400년의 시간 동안에 애굽의 그 통치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던 같이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상한 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부자들의 횡포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안에서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시작이 조금 다르죠. 1절에는 들으라 뭐라 그랬죠?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지만 저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그와 좀 정반대로 7절 말씀은 조금 더 부드러운 어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자들아에서 형제들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던 걸로 봐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부자들의 그러한 횡포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오늘 교회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아 내가 오늘 이번 일주일 내내 제 삭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배를 쫄쫄 굶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고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감히 상상해 보건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아닌데 왜 세상엔 이렇게 정의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론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7절 말씀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비유를 들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참 재밌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농부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네, 농부의 직업은 인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모든 것들은 인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농부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만큼 땀을 흘리면서 태양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씨를 심고 그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에게 인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농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농부의 수고가 아무리 높다 한들 만약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를 하고 씨를 심고 밭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주지 않거나 제때에 태양을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것입니다. 농부들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인내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죠. 비가 내렸을 때 적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농부에게 최선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고 밭을 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제때 주시는 비. 여기 뒷부분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들이 알고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문화에 이 두 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어떻습니까? 헛되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를 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안 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릴 수는 없죠. 주님께서 제때의 비를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서 목표는 뭡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고와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주님께서 제때에 주실 비를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와 바람과 해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수고에 있습니까? 나의 일함에 있습니까? 나의 의의 정당성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믿는 것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나의 인내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아래 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잠깐 몇 초 동안 볼까요? 네,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라 라는 단어와 또 심판의 때, 또 심판주, 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단어들이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계속 반복했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주가, 부활의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부활의 주가 심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억울하고 핍절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반대로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심판이 누구에게는 두려운 날입니까? 죄 지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기쁜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 인내로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 하실 거라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그만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린 태도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기쁜 날이냐 아니면은 어두운 날이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억울하고 핍전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이 불공평한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것만 같은 이곳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를 기다리십시오. 그가 오실 때 내가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다. 풀어주겠다. 너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바라듯이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간절함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열매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공평함으로 상과 벌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다는 부담감을 좀 갖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내가 사업에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버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복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 주시는 이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누가 인내케 합니까? 네, 바로 주님이십니다. 심판주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8절 말씀과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상급을, 그 열매들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기대함으로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유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성경은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의 다른 지체들에게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저자는 성경에 많은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한 인물을 특별히 인용을 하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네, 욥입니다. 욥은 42장 동안에 엄청난 많은 장에 걸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모범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욥이 내가 인내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욥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해석이 안 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시간을 버텨야 되고 내가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욥과 같이 앞서 봤던 믿음의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우리가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 있는 가족들에게 공동체들에게 회사 구성원들에게 학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어떤 힘듦을 내가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내와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본받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나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내가 바로 내 공동체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인내함으로써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인내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좋은 예가 되죠.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내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러면 보통은 굉장히 힘든 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메시지가 인내하라고 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살았는데 또 인내하라고 하시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근데 그 인내를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서 인용된 이 인내의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욥의 인내라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히포메나라는 성경의 그 그릭을 쓰고 있는데 이 히포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바로 히포는 under라는 뭐뭐의 아래서라는 뜻이 있고 메노는 바로 그 파워, 어떤 힘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성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내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또 내가 내 참고 어근이 꽉 깨물고 이것도 한번 지나가야지 네, 그 인내도 인내고 그것도 참는 것도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고 있듯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꾹꾹 참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건, 어떤 말 한마디가 나에게 찔러서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우리가 참으로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의 참된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내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서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전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실패 가운데 인내 가운데 머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멈춰 서십시오. 무언가 달려감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쉬기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인내할 수 없고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해온지를 당신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멈춰 서오니 친히 오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저를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믿는 것은 당신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멈춰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러한 자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내는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8절 말은 이렇게,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디서 완성되셨습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와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경주는 참으로도 지치고 힘든 것이죠. 계속 달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주는 앞서 얘기했듯이 분명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꼬린 지점에 우리는 그 주관자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가 경주가 힘들고 어렵고 달릴 때 폐가 터질 것 듯한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달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먼저 달리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로 참으신 자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하신 일을 참으사 생각하라. 이것이 저희에게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내 한계를 넘어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내 한계점이 도달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 본문 구절은 부자들을 향해서 질책하면서 또한 핍절한 자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성경에 수많은 인내한 믿음의 모델들이 있는데 선배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욥을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다 생각이 든 것은 욥 또한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써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일터에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면서 제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정직하게 일해서 돈 못 벌어. 혹시나 이런 얘기 듣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바로 오늘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고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때가 되시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때에 완전한 때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합시다. 아멘. 어디서 인내합니까? 주님의 손 아래서 인내합시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또 십자가를 인내함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을 그 순간을 우리가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물이 피눈물이 되기까지,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에 휩싸였는지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셔서 오늘날 저희가, 오늘날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벅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고 바로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직장과 일터가 변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 가정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그 홀로 있는 순간 가운데 찾아가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아, 오늘날 내가 주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구나라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늘 그랬듯이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적당한 때 합당한 은혜를 주셨듯이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가 불안정한 미래에도 주님께서 온전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